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 드리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신 것을 바르게 보고 깨닫고 성경이 담긴 비밀들을 본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그 신앙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뭐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성전신앙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냥 하나의 건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이고, 따라서 성전을 고집하는 유대교는 뭔가 형식에 사로잡힌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는 성전이나 이 성전의 제사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규례로 세우신 제사를 우리가 드렸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전 제사인 모든 것은 오로지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글로 보는 게 전부예요. 근데 유대인은 다릅니다. 뭐 지금이야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없지만은 예수님 때에는 성전이 건물로 존재를 했고 또 제사도 드렸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건축물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장소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마치 그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사관, 그런 그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스라엘을 사고고 성전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성전이나 제사가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외식도 아니었고, 그냥 그들 삶의 전부였어요. 그들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이란 민족 간에 아주 견고하게 뿌리 박고 잡혀 있는, 한마디로 말해 민족 신앙.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런 그 신앙을 흔든다면은, 그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의 근본을 흔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민족 반역 행위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죽인 이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민족 반역 행위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오직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해 온것 전부인 그런 유대인, 그들에게는 이 성전 신앙이 바른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걸 흐문다, 그걸 흔든다,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속에서 굳건히 흐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이 성전 신앙은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의 정신세계로 굳건하게 자리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성전은 그냥 건물인데, 건물일 뿐인데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형식이고 외식이다, 어리석은 신앙이다, 그렇게 간단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의 입장에 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 성전 집착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그런 신앙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역시도 유대인처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본성의 인간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형태의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우리의 어떤 신앙 형태라고 하는 것도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유대교 신앙과 같은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실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경 실증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기 때문에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성이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단 말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가인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 보이지를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라고 행하였고 이건 인간 종교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냥 가인이 제사에 있고 하나님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인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성경 어찌 가인이 인간 종교성으로 제사했던 말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문자로 보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차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면 결국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문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사건으로. 어떤 사건 통해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 제사도 이러이러한 것이 너희의 종교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 제사예요. 자, 가인이 그 땅의 소산 곡식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자기 건 받지 않아서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다 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사건이 가인 종교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 사건을 가지고서 이건 가인 종교성이야, 이게 인간 종교성, 이걸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종교성이 인간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왔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서 아벨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 종교심이 아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을 통해 드러난 종교심이 인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가령 뭐 길을 가다가 사주 팔자 본 사람이 있으면 문득 내 운명이 어떨지 궁금해진다거나 또 뭔가 미래를 잘 맞추는 무당이 있고 점쟁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내 현재가 엉망이어서 거기로 가가지고 내 어떤 운명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든가, 이게 더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뭐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점쟁이 무당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왜 종교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받고 싶은 거, 내가 구원받고 천국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들 다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다 종교심이에요. 인간 종교심.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향한 본능적 갈망입니다. 신이 된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왜 나오는가? 신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한다거나 내 미래를 알고 싶다거나 어쨌든지 간에 내가 좀 더 행복과 편한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 욕구가 신을 갈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종교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전명이 찾다 않든 모든 인간 종교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가인 제사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걸 무엇을 근거로 인간의 종교성이다, 신을 향한 본능적 갈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장은 그 소제입니다. 소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곡식은 이스라엘이 주식을 사용하는 밀과 보리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렸으니까 소제를 드린 셈이 된단 말입니다. 소제를 드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 가인의 재물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지를 보십시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이렇게 설명,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냥 통곡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알고 알맹이 곡식이 아니고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예물로 삼아 드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물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렇다면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을 알곡을 산더미로 바친다 할지라도 고운 가루 아닌 건 안 받는다 하나님이.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다시 그 뒤 2절 보십시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거기 그 고운 가루가 뭐 한 말도 아니고 한 가마도 아니고 한 웅큼입니다. 그냥 한 웅큼. 고운 가루 한 웅큼만 가져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갈지 않은 곡식 천가마냐, 고운 가루 한 웅큼이냐 했을 때 어느 쪽입니까? 한 웅큼이요, 그냥. 그냥 고운 가루 한 웅큼이란 말입니다. 한 웅큼.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그 고운 가루 한 웅큼, 그 손바닥에 들어 한 웅큼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쁜 제물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알곡을 천가마 갖다 바칩시다. 많이 바칩시다. 그렇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계산입니다.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양은 하나님은 아예 접어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운 가루면 된다.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가인의 재물에서 무엇이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가인 재물에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함을 보면은 가인이 농사 지어가지고 거둔 곡식을 그대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고운 가루가 아니었단 얘기죠. 고운 가루가. 땅에 소산 갖다 그냥 그대로 바친 거니까. 아벨이 드린 그 첫 새끼와 기름에는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피. 그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규례로 세우실 제사의 의미가 됐나 말이에요.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이 그 피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중심 의미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으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재물이 마음에 든다거나 아벨 마음에 든다 이것이 아니고요. 재물이 나타낸 피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벨 그 재물과 아벨을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피 죽음을 의미한 것인데 재물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벨을. 그러니까 아벨은 재물의 죽음 안에서 받아진 바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죽음 안에서. 그런 점에서 아벨 제사에는 번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뭐 그런 제사를 알았냐 모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방식을 그냥 증거하실 뿐이니까. 근데 가인에게는 인간 종교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벨이라고 해서 종교성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가인과 똑같이 죄로 인한 죽음의 존재예요. 아벨도 죄로 인한 죽음의 존재란 말입니다. 다만 아벨의 재물은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될 진멸의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재물이 그런 점에서 제사 의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곡식을 바치긴 했는데 소재처럼 보이긴 하는데 고운 가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 가인이 뭐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바쳤다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고 가인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애초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 둘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간 제사가 참된 제사인가 이걸 보이시는 것이에요. 뭐가 참된 제사이냐? 결국 죽음이 들어가는 게 참된 제사라는 걸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의 죽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물만 죽고 재물 바친 사람은 그 밖에서 재물의 죽음을 구경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인 제사란 말입니다. 재물이 죽었네? 그 재물 내가 바쳤습니다. 이게 가인 제사예요. 이것이. 이게 종교심이라는 얘기죠. 진짜 참된 제사는 그 재물 바치는 자가 재물의 죽음에 합류가 되어야 돼요. 아, 저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그걸 보이기 위해서 재물을 마칠 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이마에 안수한다겠죠. 재물의 죽음, 내 죽음이다. 같은 죽음으로 합류가 돼야 된다. 이게 참된 제사라 했습니다. 결국 제사의 인간 죽은 존재예요. 그 제사 인간을 죽은 자로 나타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늘 나를 죽은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물로 제사가 다가와야 돼요. 그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모든 제사에는 인간의 죽음이 담겨 있다. 그게 피의 의미라겠다. 피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재의 곡식에는 피가 없지 않습니까? 피. 피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냐? 이것도 아니에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겠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는 밀가루와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곡식 알고 형성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이 부서져가지고 본래 형태가 사라지고 없는 죽음의 상태 의미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상태가 지금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데 언젠가 죽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언젠가 죽게 내가 지금 살아있어.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막 반복해서 드리면서도 그 제사가 자기들의 죽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제사 드렸다, 예물 바쳤다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힌 것이죠. 그게 사탄의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를 못한 겁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이 얘기는 고운 가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가.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교를 세우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제사가 이스라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가는 거죠. 인간을 위한 제사로. 이게 잘못된 제사예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뭐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태를 두고 가인처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하는 행태를 뒤져보면은 정말 가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결론이죠. 고운 가루의 의미는 상실되고 없고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이제 정성이 담긴 행함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된다. 이게 종교성이란 말입니다. 종교성이고 그런 종교성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인처럼 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안 받는다 그 뜻이 아니십니까?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었고 내가 죄를 받는다고 했냐? 나 제사 안 받는다. 이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꾸 복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바치고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를 날마다 반복했다 할지라도 헛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뜻에. 결국에는 믿음이 아닌 걸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였고 또 지금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죽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 의해 죽어요. 따라서 제물의 죽음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 제물의 죽음이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 그것입니다.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말씀, 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걸 드러내죠. 그렇게 보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진멸을 당해야 된다. 이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통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게 제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깁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목격을 한단 말입니다. 이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춤추는 걸 보면서 크게 분노하는데 그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려버리고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한단 말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었다면 그건 무슨 가루입니까? 금가루죠. 금가루를 마시게 한 거예요. 금가루를. 고급 일식집에 가면 회의에다 금을 뿌려준다고 하는데 금가루를 마시게 했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에 대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마시게 했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 식구 누군가가 불상을 집에 가져와가지고 책상에 두고 연불 테이프를 틀어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는데 불상 들 수 없다. 야단치면서 다 치우라.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불상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뭔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인 집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와야지 연불이 웬 말이냐. 테이프도 갖다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의 불상이 사라지고 연불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것이겠습니까? 문제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은 이 금송아지가 뭔가 버리긴 아깝다 할지라도 뭐 땅 파고 묻어버리든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굳이 부숴가지고 이 금송아지 불살라가지고 부수기까지 얼마나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근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잡한 힘든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마시라. 친절하게 마시는 법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금가루 만들었으면은 물에 뿌려 마시든 금가루 먼저 입에 넣고 나중에 물을 마시든지 간에 그래 될 건데 굳이 물에 뿌려가지고 마시라. 이렇게 말한 무엇의 의도가 뭘까 이런 점도 우리 생각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금송아지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면 땅에 묻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금송아지 그냥 우상 문제 해결했다 이리 여길 거란 말입니다. 저 우리에게 우상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 섬긴 문제는 우상을 땅에 묻어버렸어 없어 우리에게 그렇게 해결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우상으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죄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집에 불상이 있어 불상 우상 갖다 버려 그냥 불상 없잖아 그럼 우상 해결됐어 이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죄가 되는 건 하지 마 그럼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 불상을 집에 들여왔다. 그렇게 눈에 보인 형상을 통해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의 존재를 생각을 하고 부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불상을 들여왔다면 그 불상을 버린다 해가지고 죄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불상 형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자 불상을 보면서 대자 대비한 부처를 생각을 하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 그 심성. 문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죄를 해결한 거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카톨릭이 마리아 상을 집에 둔다거나 그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마리아 상을 우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겠는데 근데 왜 너희는 마리아 상을 만들어 기도를 해 우상이야?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형상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는요 집에 걸어둔 십자가도 우상이다. 형상이니까. 그것도 떼라. 이렇게 또 말하고 다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상이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 형상이 문제, 행동이 이렇게 지적하고 그걸 떼라, 없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중대한 문제예요. 나를 보지 아니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도무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건 우상 섬기는 죄야. 시비 걸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 자유롭다.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자꾸 행함을 바라보면서 행함을 가지고 살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들 하나, 기억들 쌓여가면서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자기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가 뭔가 하면은 가루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알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알곡 형태. 가루가 되는 것은 내 형태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없는 거.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마시라. 물에 뿌려 마시라. 이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은 우상 섬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루를 마셨으니까. 우상 섬긴, 우상인 금송아지 마셨으니까 결국 그 가루가 들어있는 그 상태로 우상을 섬긴 그 죄의 상태로 진멸이 마땅한 자로 약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모세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뭔가 선한 사람으로 약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상 섬긴, 진멸당한 마땅한 자로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가루를 물에 뿌려 마시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이스라엘은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몰살을 당합니다. 인간을 두고 따지자면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죄의 존재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인간만 생각, 이스라엘도 물에서, 홍해란 물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애굽에는 그 수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공통점은요, 그 많은 우상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애굽, 자기의 안녕과 풍요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의 공통점이었어요. 반면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겼죠. 유일신.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이 그 많은 우상 섬긴 애굽과 다르냐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안녕과 풍요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홍해에서 몰살당한 애굽처럼 이스라엘도 물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본질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장자지향에서 어린 양이 비록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물에서 건진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피의 능력밖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잘 봐서가 아니고 그냥 피의 능력이었어요. 이처럼 이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인간이 뭔가 잘해가지고 그 덕분에 혜택을 받았다 이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존재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죽음의 도구로 불러내셨고 사용하신다. 이걸 보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뭐 자자손손 제사들에도 모두 다 헛된 일이었죠. 하나님 받지 않으신 제사에만 열심을 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가루를 물에 뿌려가지고 마시라.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희는 죄로 인해 진멸을 당해야 될 죽음의 존재. 그걸 안고 그런 인간으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날 위해 신을 섬기는 우상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됩니다. 이게 너희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뭐 재물 바쳤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어떤 것도 뭐 순종의 의미로나 믿음으로 자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내도 진멸당할 존재. 이걸 피하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고운 가루도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얘기죠. 고운 가루 그러니까 뭐 이제 고운 사람 된다, 되라, 이런 것 뜻이 아니고요. 고운 가루, 아주 밀가루처럼 형태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가루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부서져가지고, 인간 그렇게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된 상태. 그렇게 보라 그 뜻입니다. 그 곡식 알맹이는 죽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알맹이는 곡식은 그 곡식은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 믿음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신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받은 자로 싹을 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믿음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의 믿음 미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미랄을 얘기 안 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자기의 죽음으로 남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의 생명 사랑하지 마, 네 생명 미워한 자가 되어서 희생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죠,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죽음이 남을 구원한 열매로 맺이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 그냥 마땅히 죽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한 죽음이지 내가 죽으니까 뭐 그 열매를 맺는다, 그건 인간의 환상입니다. 착각이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 자신에게서는 생명이 되는 것이 나올 수 없는 나를 쓸모없는 죄인으로 보라 그 뜻입니다. 그게 내 생명을 미워하라 그 뜻이에요. 뭐 자살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너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결국 나에 대한 모든 걸 미워하라 그것이죠.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미워하라 그것입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었다면 그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가루가 됐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고운 가루 땅에 뿌려봐야 거기에 뭐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냄이란 것이에요. 고운 가루 되었는데 그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어낼까? 너희는 이 부서져가지고 없는 가루가 그 상태밖에 안 돼. 이걸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소재 재물을 통해서 보이시는 인간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됨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인간에 대해 자꾸 다르게 말을 해요. 부서져서 가루가 된 희생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이 고운 가루, 가루가 된 것을 생명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참 성경을 너무 자기 멋대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루로 보지 않고 이 인간을 곡식 그대로의 상태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열매라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죽음으로 남을 구원한 열매는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뭘 맺는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열매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전도해가지고 누군가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걸 열매 맺는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종교심으로 행한 헛된 짓거리들이다.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도 보지를 않고 그냥 인간들끼리 놀면서 재미있다고 하는 종교판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래 종교판에서 자기의 만족, 즐거움에 취해 살고 있으니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박하고 엄중한 인간 상태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죠. 인간의 상태를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인간 상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인간 상태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말한다고는 하는데 헛소리만 남발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덮어버린 거죠. 이 고운 가루를 정결한 마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이 자꾸 그렇게 들리는지 곱다고 하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해가지고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말도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설교한 목사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그건 나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이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사람 속에 나오는 것들이고 그게 사람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걸 예수님 막으라든가 그 속에 더러운 걸 다 없애라든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그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더러운 자로 나가는 거죠. 근데 무슨 수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냔 말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을 더러움이 나오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더러운 마음인 걸 인정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도의 깨끗함, 정결함,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마음 그대로 예수님 피의 은혜 안에 누리는 은혜죠, 그냥. 그 피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가 깨끗함이고 정결함이란 말입니다. 피 때문에. 이제 그런 인간임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참 답답하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1절에 보시면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의향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면 제사장 그대로 그 제사장이 불사르라. 이게 소제지 않습니까? 그 소제 예물을 뭐 이제 그렇게 행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찾기가 참 난해해요. 왜 고운 가루 위에 기름 부으라 하고 그 위에 유향을 또 부으라 하는가? 그래서 이걸 또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고운 가루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인간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인간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인간으로의 형태가 사라지고 없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그걸 보여준다 했는데 그런 인간 위에 기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 위에.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요. 하나님의 것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구원이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것이 뭔가 구원의 보탬이 된 거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는다,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는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성도를.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걸 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를 소제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고운 가루의 상태란 얘기입니다. 고운 가루. 자기가 죄인됨을 한 성도, 그런 성도 위에, 고운 가루 위에 거룩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걸 안다, 이게 성도라 가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게 나다. 이게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진멸을 받아야 할 죄의 상태, 이걸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런 날을 부르셔서 구원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은 십자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걸 알면은 모든 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한계가 되는 것이죠, 한계가. 이것을 고운 가루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는 것으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계가 되어지는 것은 인간 행위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음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이 된 얻은 그 상태가 함께 향기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운 가루는요 기름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 쉽잖아요. 기름 위에, 기름 밑에 깔려 있고 기름이 덮인 자예요. 그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 공로 밑에 깔려 있는 거. 그거 인간의 공로는 드러내지 마라, 그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하는 게 향기가 된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의 공로만 자랑하면 된다, 그거예요. 십자가만. 그게 소재라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고운 가루 있고 위에 기름 부어지고 그 위에 유향이 부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됨, 그 상태를 보이고 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의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절대 인간 생각을 박수 쳐주지를 않습니다.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생각을 사탄으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의 재물은 고운 가루이고 고운 가루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붓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심사숙고하며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 그냥 옛날에 뭐 소재 제사 방식이지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붓는다? 뭐 기름 부었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제사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나타내시고 보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 부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성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가루 상태 드러나야 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지어지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고운 가루 그 상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위에 기름 부으신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신다.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받은 거룩한 자로 주를 믿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운명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런 운명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고 이 운명대로 내가 끌려간다고 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남은 인생에 채워지는 것, 이게 성도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내가 원한 기쁨을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기쁨이 따로 있다는 것, 이걸 아시고 십자가로 채워진 그 기쁨이 있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의 어떤 인간됨을 보여주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늘 죄인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나의 것이 없고 주의 것으로 부어진 그런 성도로서 주님만 자랑하는 그 인생길을 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